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함께 주님께 또 예배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또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려 합니다.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말 풍성한 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33문과 34문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또 함께 답을 읽고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33문, 34문 이렇게 보는데요. 33문은 우리가 그 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제 호칭들을 쭉 하거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문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또 자녀라 불리 우는데 왜 그런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4분에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죄로부터 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이렇게 하고 또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목적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목적 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주의 소유를 삼으시는 것이다.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다. 주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구속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33문과 34문 그 전체 구도와 또 그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보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에서는 메시아라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성자, 그 아들 되심, 삼위 일체 안에서 아들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지만 그 직분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때문에 아들이라 이런 호칭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초자연적 출생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요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자 되심과 직접 그것과는 그 아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제 33문에서 무엇을 이제 말하고자 하냐면 삼위일체 제1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찾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초자연적 출생 때문에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게 별개의 것이냐, 전혀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자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또 그분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서 그 메시아의 직분을 행하시기로 이렇게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미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각 위가 다 나타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때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직접 또 자기 자신을 아들로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참된 신성을 가지셨음을 말합니다. 참된 신성을 가셨다는 것은 그에게 신적 속성들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성이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재,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 헬라어 그 시제가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시고 계셨다 이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얼핏 우리 말로는 아, 태초에 비로소 말씀이 그 존재를 시작했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분 선재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분의 선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호들인데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그 전능이라는 그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전지라는 그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또 불변의 속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적 속성들이 그에게 돌려질 뿐만 아니라 신적 사역도 그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께 행하신 것을 아들도 같은데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섭리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회도 무엇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모으실 때 누구의 말씀으로 교회를 모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음성을 듣고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 그림들 여러분 보시면 아주 목가적인 목자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큰 지팡이를 들고 양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는데 뭐가 혹시 빠졌습니까? 음성이 빠졌죠. 예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다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한 목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계시하심과 조명하심이 이제 그에게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이렇게 모든 신적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시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신성이 그에게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곧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 아버지를 이제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라는 것, 그리고 영원하신, 이제 이 두 표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그럼 본질적으로 해서 피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없다가 존재한 적이 없다가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그러하시다는 것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개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원을 시간에 한없는 시간 그래서 한없는 시간을 뒤로 돌려서 계속 끝없이 막 하는 그 영원 그리고 화살표를 또 이쪽으로 그어서 또 앞으로도 미래로도 끝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제 우리가 영원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은 전혀 이제 다른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초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초시간적 그 영원입니다. 초시간적인 영원.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거하시지만 시간 밖에도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요. 시간은 그분의 창조와 함께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공간과 시간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혼입니다. 초시간입니다. 초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간 밖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그 존재하신 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아들 되심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그래서 함께 영원하신 성부와 함께 영원하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할 때는 그 영원성도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그 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또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양이라는 이 뜻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약간 피, 약간 순혈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죠 우리가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입양을 우리는 친자녀보다 이렇게 좀 그 권리에 있어서나 어떤 그 부모로 받은 애정에 있어서나 좀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 기사에서 본 것인데요. 병원에서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었어요. 두 아이가 바뀌어서 한 뭐 15년 넘게 이렇게 각각이 다른 부모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그 두 자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밝혀진 다음에 그거를 그 부모님들이 아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잘못 아이를 키웠구나 우리 바꿉시다 이랬을까요? 이제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면 아마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순혈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들도 반대하고 그 부모들도 반대했어요. 우리가 그 입양이라는 것은 친자녀의 모든 권리를 또한 그 부모의 모든 애정을 동등하게 다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 이름은 그래서 그 이름에 주어지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 주께서 많은 형제 중 이제 맏아들이라 이렇게 칭해지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 이제 네 개의 철자인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하여 부르고 있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부를지를 모릅니다. 그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르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음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읽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음이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부르게 했냐면 그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것이고 그것을 퀴리오스라 주님이라 이렇게 했고 그 칭호를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의 선생님을 칭할 때도 있고 단순히 주인을 칭할 때도 있고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서는 그 모든 칭호를 아도나이와 그러니까 즉 여호와와 방부라는 의미에서 그 퀴리오스를 칭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특히 우리 주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묻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단순히 주님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듯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구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자기 친척이 팔리게 되면 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면 구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 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 그것을 돈을 주고 속전을 내고 그를 자유롭게 구속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셨는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책과 죄책이 있고, 그리고 죄책은 바로 형벌을 또 불러오게 돼 있는데, 죄책에서 구속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땅한 해당하는 그런 형벌로부터 구속하신 것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해방을 하십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곧 그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마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는 그 설명 방식 중에 상거래설이라는 그 거래설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약간 그 설명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하여 요런 설명이 제가 여기다 첨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초기에 있던 그런 설명인데, 이제 사실 교회는 최종적으로는 그 설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마치 이게 마귀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를 해방한 것처럼, 그래서 마귀와 거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설명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죄에 의한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그 권세 아래 두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너는 죄인이니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다 만족시키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로 해방된 것이 마귀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본래부터 그것이 심판의 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심은 목적 없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것은 한순간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주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의 소유로서 그의 통치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항상 이게 같이 가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써, 조명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교회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교회. 네, 자, 우리말로는 교회인데 영어로 교회가 뭐죠? 교회? 너무 쉬워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처치죠, 처치.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단어들이 서양에서 교회를 말하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처치, 네, 독일어로 키리셰라 합니다. 키리셰. 네, 네덜란드 말로 깰깨라 합니다. 비슷비슷하죠. 처치, 키리셰, 깰깨. 여러분, 또 뭐 이렇게 무슨 상품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카클랜드, 카클란드 이런 거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단어도 그 커크, 뭐 킬크, 뭐 깨르케 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주님. 주님. 뭐냐면 주님께 속하였다. 주님께 속하였다는 그 단어에서부터 이 단어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큐리오스. 그래서 주님께 다 속했다는 주님 것이다. 주님의 소유이다. 바로 그 단어로부터 이제 교회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교회인데 이제 서양 언어에서 말하는 그 근원이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서 이게 교회는 주님의 소유인 거죠. 또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죠. 정말 그 보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값싸게 마치 값싼 자처럼 우리 아무데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부로 굴리는, 함부로 돌리는, 함부로 가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주님 앞에 세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주여 또 우리가 행한 행위들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둘 때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고 그 공로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자녀라 이렇게 칭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하신 그 부르심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됨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신분과 영광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함마저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